제41장 영의 품격 첫 번째. 시간 1950년 3월 8일.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심.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영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우리의 생활과 행함과 봉사를 막론하고 다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가 영에 있고 없음을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영의 품격이 어떠한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한 단락의 말씀은 영의 품격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가 가진 것이 어떠한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는 주님이 변화산에서 형상이 변화되신 것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 예수님과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 곧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야 함을 정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산위에서 그분의 길의 방향을 정하셨으므로 이제는 반드시 올라가야 했으며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노정은 많은 중간 지점들을 거쳐야 하는데 주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여리고와 사마리아 등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각성을 지나가실 때 먼저 사람을 보내어 접대의 일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호감을 느끼지 않았고 늘 유대인을 적대시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내가 런던에 있었을 때 하루는 사우샘프턴에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서 여관을 빌려 하루를 머물고자 했지만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몇 집을 찾아서야 비로소 접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마침 만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여덟 곳의 여관을 찾았지만 그곳 모두 우리에게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통으로 대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복음을 위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큰일이었으며 그분은 그곳에서 만민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간 다음 땅끝까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첫 번째 지점에서 뜻밖에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주님은 즉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성경을 근거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존중하였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성경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열왕기하에서 역사한 것을 따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우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치 않다니 참으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근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몸을 돌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들이 성경을 근거하고 열심을 낸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옳지 않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경에 부합되게 행할 수 있으며 열심 등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수 있고 선지자의 방법대로 행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영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데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은 틀렸으며 주님으로 꾸짖지 않으실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영은 옳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옳은 영이 있어야 함. 이제 문제는 어떠한 영이 옳은 영이며 어떠한 영이 옳지 않은 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충분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우리의 영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는가의 여부는 그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성경에 부합되었으며 각 방면에 있어서 다 옳지만 그들의 영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데 그리스도인 역시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을 칭찬한다면 이미 영적인 일은 바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행위이지만 주님은 사람의 영의 어떠함을 보십니다. 설령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을지라도 여전히 책망을 받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의 어떠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의하는 것은 바로 행위, 성격, 열심, 사랑 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바로 우리의 영을 근거로 하며 우리의 행위나 성격이나 열심이나 사랑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영이지 사모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투는 것은 사모와 행위일 뿐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영의 옳고 그름을 주의해야 함.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보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이 말을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영이 틀렸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다툼 가운데서 내가 늘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렸는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이것을 다툰 적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늘 내게서 당신의 말은 옳지만 당신의 영은 옳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투신 것은 제자들의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배후에 있는 영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이 영이 정확한가의 여부입니다. 말의 옳고 그름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입을 열면 당신의 영이 흘러나옵니다. 이 영이 흘러나올 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옳고 그름을 중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영의 어떠함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의 어떠함을 보아야 함.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주는 계시는 사람의 영이 틀릴 때 틀렸는지의 여부를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믿었으며 엘리야가 한 일을 근거하여 주님이 다시 한번 하시도록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신의 영이 이미 틀렸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이 틀린 것은 기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틀려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틀리면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영이 틀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잘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흑암에 있을 때 그를 깨우쳐 주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얼굴에 검정이 묻은 것을 자신도 알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웃으면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그를 좋아하는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이 틀리면서도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잘못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와 빛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어떠하면 사람의 영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어떠함은 자신은 늘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안다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모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영이 틀렸다는 것을 모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이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이 틀렸으면 틀린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영이 흘러나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흥분하여 주님께 한마디를 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첫째로 그들이 자신의 영의 어떠함을 알지 못했으며 둘째로 자신을 알지 못했고 셋째로 그들이 말한 말 속에 영이 있는 것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의 영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영이 틀렸는지도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즉시 당신의 영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옆에 누구든지 이 공과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즉시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성경에 부합되게 말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 그에게 옳은 영이 있는가의 여부는 주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 한 번만 들어도 알게 됩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이 단지 성경에 부합되고 도덕적으로 좋으며 행위가 옳은 데 있지 않고 더욱 옳은 영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체험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으로 볼 때 사람의 영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성경에서 사람의 영 그 자체는 성질이 없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겉사람에 근거하며 우리의 혼의 성질에 의해 그 성질이 정해집니다. 영은 본래 옳고 그름과 선악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주신 새로운 본능입니다. 영의 특징은 바로 그 자체의 성질이 없으며 그의 성질은 다른 것의 역사를 취하여 그의 성질로 삼는 것입니다. 자의 생명이 영에 더해질 때 영은 일종의 성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의 성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확실히 성질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성질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은 확실히 성질이 있습니다. 그의 성질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혼의 성질입니다. 영의 성질의 어떠함은 바로 그것에 붙어 있는 것의 성질의 어떠함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본래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것이며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각종 색깔의 설탕이 더해지면 각종 동일하지 않은 맛과 색깔을 산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 또한 이와 같이 원래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그러한 성질을 띠게 합니다. 많은 때 형제자매들의 말과 행위는 옳지만 영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의 영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영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무디는 구두 수선공의 견습생 출신이었으며 체험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들은 다 여기저기서 짜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전한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다가 자신의 설교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전도 집회에서 5,600명이 일어나서 주님을 믿겠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중년 여자는 무대 앞에서 그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 말했다고 비평했습니다. 무디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당신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나를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비평할 줄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디에게 한 말은 비록 옳았지만 그녀의 영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녀와 반대로 말은 틀린 곳이 있었지만 그의 영은 옳았습니다. 이때는 무디의 사역이 절정에 이른 때였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겸손은 바로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할지라도 여전히 혼에 속했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기꺼이 그의 혼을 다루신 받기를 배운 것은 그로하여금 영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에 상해에서 이씨 성을 가진 한 형제가 어떤 일을 잘못하였는데 주씨 성을 가진 형제가 이것을 알고 아주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일주일 동안 이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 형제에게 가서 사랑과 눈물과 온유한 영으로 그를 권하여 이 형제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형제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권했으며 이 형제는 그의 권함에 순종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였을 뿐 속으로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한 번은 주 형제도 이 형제가 범한 것과 유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형제는 이것을 알고 즉시 한 통의 편지를 주 형제에게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는 지금 어떻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오르면 눈물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도 사람을 권할 수 있고 비록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옳지 않았으며 그의 영은 악했습니다. 주 형제는 이 형제가 쓴 한마디의 편지를 받은 후에 즉시 답장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이 연약하고 쉽게 타락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만일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옳은 영을 봅니다. 옳은 영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며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당신은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점에서 옳은 영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활짝 열고서 신성한 영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혼생명에서 나온 것이 섞여져 있다면 영은 오염됩니다. 자이얼스는 단순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중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학문과 성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학문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자이얼스는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여 원장에게 자신도 정식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그를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해 특별 집회가 있을 때 그는 계속하여 간청했지만 원장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주님께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본래 빵은 날마다 구워내야 했고 음식은 그날 준비해야 했었지만 이번에 그는 2개월분의 음식으로 감자와 오리고기 등을 한꺼번에 쪄서 한 곳에 놓아둔 다음 식사 시간이 되면 이미 익은 것들을 하나의 큰 솥에 넣어 데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수도원은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한 맛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이것을 알자 즉시 그를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에 주님은 그에게 빛비춤을 주셔서 그로하여금 모든 안배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회개했습니다. 이때 그는 원장이 목이신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달리 특별하게 밀로 쓴 죽에다 빙탕을 넣어 원장에게 가져다 주고 또한 그에게 음식에 관한 일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목이 쉬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당신께 드리려고 이 죽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자이얼스의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이얼스에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영을 만지고 일생 중에 가장 큰 공급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말하자면 원장이 그를 꾸짖었으므로 그는 응당 기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얼스는 이러한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원장의 목이 아프고 쉰 것을 알고 자원하여 그를 위하여 밤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영은 주님 앞에서 순수한 것이고 높은 품격의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에 대하여 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영의 품격의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초월의 영을 가졌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배움이 있고 늘 하나님과 교통을 가진다면 쉽게 옳은 영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면 말이 나올 때 더러운 성질의 영도 함께 흘러나올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의 품격이 좋고 나쁜 것은 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축적된 것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로들에게 약간의 말을 하기 원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다룰 때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은사와 기능을 다루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영이 깨끗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누가 먼저 말을 하는가, 누가 나중에 말을 하는가의 문제, 혹은 해결의 절차의 문제가 아니며 말과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의 말을 근거하여 판정한다면 사람의 말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들이 말한 것이 더한 것인지 감한 것인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행위의 옳고 그름의 표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실과 행위의 어떠함을 상관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위가 어떠함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젊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들에게 강한 영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며 또한 그들의 영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때로 비록 그들에게 강한 영이 있지만 그들의 영은 쉽게 더러워진 영이 되고 거친 영이 되며 교만한 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사람의 말과 행위보다 영을 중시하게 하기 바랍니다. 질문과 응답. 이 형제의 질문.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왜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합니까? 둘째, 어떻게 동기가 옳거나 혹은 영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방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셋째, 어떻게 높은 품격에 깨끗하고 혼잡됨이 없는 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넷째, 깨끗한 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함. 니초생 형제님의 답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생명의 차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생명에는 동일하지 않은 차원이 있으며 서로 다른 생명의 차원 사이에는 좋은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등동물은 고등동물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새와 곤충은 다 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성질이 다릅니다. 각종 차원이 다른 생명들은 그 성질에 있어서 각각 다릅니다.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은 교통할 수 없습니다. 성질이 좋다고 해서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의 후각은 매우 예민하여 사람의 코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가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차원은 여전히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고 개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할 수 있으며 개를 사용하여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개와 교통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마음을 교통하고자 하고 당신의 집안일과 당신의 마음의 심정 등을 교통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와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형제가 기르고 있는 개의 이름이 티도인데 이름만 있을 뿐 성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개에게 여형제의 성을 붙여 여티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형제와 생명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티도가 좋은 개인가 나쁜 개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여형제와 생명의 차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혼을 주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주로 하십니다. 우리가 공경하여 말하거니와 하나님도 생명이 있는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최고의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령 사람이 더할 나위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데 이는 마치 여형제의 개가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여티도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생명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형제의 아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여전히 여형제의 아들이며 여전히 그를 여아무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차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고 계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같은 본질의 영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의 사랑스러움과 당신의 아들의 사랑스러움은 다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지만 개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다 종교는 감정의 작용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상 혹은 지혜 등 무릇 혼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영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중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직역하면 육이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한 덩어리의 육을 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성경의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은 그리스도인 역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없다면 무엇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전히 영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생명의 차원이 다르므로 성질도 다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새와 곤충은 성질이 다른데 이는 그들의 생명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신성한 영이 있는 행위는 영이 없는 행위와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어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성질 역시 다릅니다. 다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마치 도체와 부도체와 같습니다. 어떤 물건의 성질은 전기에 닿으면 즉시 전류가 통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은 전기에 닿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고무나 나무 등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전기를 통하게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과 통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 대하여 오직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영과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에 속한 사람이요 의지에 속한 사람 혹은 감정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는 부도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반드시 속히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건대 이것은 질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며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닥에 아주 좋고 큰 고무 밧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에 작은 구리로 만든 고리를 가져와서 전기에 접촉시킨다면 즉시 전기가 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영으로만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통할 때에도 영을 사용해야 서로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기도는 모두가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즉시 전기가 통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느낌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영의 느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이 결핍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능과 관련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에서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 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합시다. 그는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믿으면 수천 가지의 더 많은 문제가 생겨도 물을 필요도 없고 답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을 만지면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성령 안의 기쁨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오직 영으로서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무릇 배움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이 있고 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을 사용할 때만이 비로소 영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